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친부장 취임 뒤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친강 신임 외교부장이 그의 새로운 직책을 위해 워싱턴을 떠남에 따라 오늘 오전 전화통화를 했다며 미중관계와 소통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부장도 트위터에 작별 인사를 위해 블링컨 장관에게 전화했다며 대사 재임 도중 그와 몇 차례 솔직하고 깊은 건설적 회동을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나은 중미관계를 위해 그와 긴밀한 실무관계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왕이 전 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친신임 부장은 2021년 7월부터 주미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한편 왕 전 부장은 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1년간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국가는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통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고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 관계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와 주변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무인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밤새 대규모 무인기 공습을 가했다면서 자국 방공 체계가 샤히드 무인기 39대를 모두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샤히드 드론으로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왔다면서 이번 공습은 중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공망이 현재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클리츠코 크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전력과 난방 공급이 일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해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공습에 대해 드론과 미사일, 그 밖에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단결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오직 두려움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새해 첫날부터 크이우 등지에 이란산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힘들어질 것이라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이라는 세계 거대 경제가 동시에 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2022년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과 같거나 밑돌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향후 몇 달간 예상되는 중국 내 코로나 감염을 산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달간 중국은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중국과 지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코로나 봉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IMF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에게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브라운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어제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부 장관과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새 코로나 검역 절차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이날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무작위 코로나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프랑스는 이 같은 방안이 EU 전역에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장관은 코로나에 걸린 중국인 여행객이 다른 EU 국가에 잠시 머물렀다가 프랑스로 제재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더 효율적이기 위해 EU 전역에서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나라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입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신년사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는 중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인도주의적 치료 입장에 필요가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월요일 B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WMD 대응본부를 공식 창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는 한편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세 발의 발사와 더불어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일 오전 2시 50분경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에도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반도 시각 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세 발의 발사와 더불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에도 핵 무력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대미, 대남 도발과 위협의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무력과 국방발전에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국을 남조선 괴뢰라고 칭하면서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새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향후 대남공세를 더 강화해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며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이제 대화의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미 북한은 무인기 도발부터 시작해서 NLL 이남으로의 도발까지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소위 약한 고리 때리기 전략. 대미 관계에서 성과가 없으니까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가 당 전원회의에 증정된 행사에 참석해 초대형 방사포가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검수 사격했다며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2019년 11월 처음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는 구경 600mm에 400km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추고 있는데 미한 정보당국은 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첫 공개 때부터 전술핵 탑재를 노린 무기체계라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아직은 북한이 이 미사일에 실을 만큼 핵탄두 소형화를 이루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던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내세운 것은 한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포라는 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방사포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으로 느끼는 것을 하나 꺼내들은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김 위원장은 또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 공격 등 보다 공세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또다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성열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적국들이 북한의 핵을 공격할 때 여기에 반격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핵무기 자체를 가지고 상대 국가를 협박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핵과 핵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것을 핵전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 공조 강화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확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데 맞게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정세인식을 거듭 드러낸 겁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한일 삼각공조 등 지역 내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은 물론 중국과의 영내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질서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신냉전 구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에 편승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냉전 구도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핵의 불법성을 줄이고 또 앞으로 계속 핵의 보유와 개발에 대한 명분을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유리한 게 바로 신냉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강조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 위원장이 신냉전을 강조하는 것은 대미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도 핵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입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이번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신속한 핵 반격 능력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때 대한 과업이 제시됐다고 밝혀 고체연료 ICBM 개발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 위성과 운반 발사체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에 첫 군사 위성을 발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을 강조한 만큼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걸 공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도 북한이 공개한 패턴을 보면은 원자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은 이제 실제 공개하면서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만약 전술핵을 북한이 이제 개발을 완료했다면 아마 올해 뭐 핵실험을 하면서 전술핵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지요.
한국 정부는 이번 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미, 대남 적개심 고취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민의 공공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WMD 대응본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WMD 대응본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합참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 대응센터에 정보와 작전, 전력, 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신설한 부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핵-WMD 대응본부가 한국형 3축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모체로 한국의 전략 환경에 최적화된 전략 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는 한편 북한 등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통합 지출안에 서명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연방부처 예산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처음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를 나라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에 대해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의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지출이 허용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는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차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제방송 운영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출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의 대북 제재인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국무 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회기연도에도 국방 지출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새해에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면서 이 대북 압박과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을 정치 협력으로까지 확대하고 3국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새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023년에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대한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의제로 협상을 벌일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keep the door open to diplomacy, I think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이론 전 특보는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미한 군사동맹, 미한일 3국 방위협력에 의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2022년에 미한일이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펼친 것을 평가하며 새해에는 세 나라가 정치적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가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열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수십 년간 반복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화나 관계 개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해에도 기존대로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억지력을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난해와 같이 미한일 안보협력과 합동군사훈련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also, I think, step up its game on enforcing U.S. law, enforcing U.N. resolutions. It's vowed to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미국 법과 유엔 결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처럼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새해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주된 제안은 북한과 군축 협상을 벌이는 덫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main recommend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the new year would be to avoid falling into the trap of engaging North Korea.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군축 협상을 할 경우 미한 동맹과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관련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미한 관계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폐기하면 매우 위험한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내년 대북정책의 두 가지 우선순위는 비핵화를 추구하고 잠재적인 충돌 혹은 긴장 고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이후에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그 전에 미국이 북한에 놀랄 만한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m recommending is that rather than having a nuclear test lead to talks, U.S. needs to find a way to signal to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놀라움과 예측 불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로 이어졌다며 북한 지도부에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춘 깜짝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통적인 외교를 펼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도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2023년에 양국이 기존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며 미래의 공동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새해 동맹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는 2022년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여러 공약의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key for strengthening the alliance going into its 70th year in 2023 will be follow through 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commitments and undertakings.
2022년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안보 분야의 다양한 양자, 다자 계획 등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같이 특히 경제 안보 분야의 이견과 갈등에 대해 보다 긴밀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70주년은 양국이 동맹의 원칙들에 다시 헌신하는 기회가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의 핵심 원칙, 미래 목표 목록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민주주의, 자유, 규범에 입각한 질서 추구 등 이미 역내와 국제 전략에 많은 공통 분모가 있다며 동맹의 목표를 증진하는 공동 전략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미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나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새해에도 중국의 주변국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다자간 경제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program that I think is underestimated with its capability for moving forward.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IPF가 중요하다며 인태 지역의 경제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아직 평가절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PF는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 입장국들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과 공급망 회복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국방 분야에서는 동북아 방공체계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이 과거 이 부분을 꺼렸던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역량을 결합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도 미한일 세 나라가 핵심 군사 역량들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 활동을 더 잘 조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3자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lso, there's an important need, I think, to better coordinate their missile defense activities and to
아이론 전 특보는 북한 미사일 위협 조기 경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또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한일 세 나라 조율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미국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려는 일본의 노력을 매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일본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물론 한국은 일본의 안보 태세의 어떠한 변화에도 항상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Japan is a critical component in the defense not only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국이 일본 없이는 한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약한 일본은 한국 방위도 저해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2023년을 시작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새해 주목해야 할 한반도 관련 입법과 의원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새해를 맞아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한 것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북한에도 세워지길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 기대도 하기 힘들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두 자녀를 데리고 북한을 탈출한 뒤 2021년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 야엘 씨는 새해 인사에 앞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부터 든다고 말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 나오는 수돗물, 하루에 한두 시간도 쓸 수 없는 전기, 밥보다 감자에 더 익숙한 식사, 아무리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미국에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자신을 보며 이상하게 목이 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진흙물을 먹고 살았거든요. 더러운 물을. 그런데 국물도 계속 나오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너무 찬물이 그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저 생수를 사다 먹을 뿐더 병에 연물을 난 지금 병물을 사 먹는데 병물을 사 먹을 뿐 아니라 도물까지 나오더라고요. 도물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당 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가 살 때 난 사람값이 못 들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기는 모든 게 그래서 생명을 중시하고 뭐 병원 시스템이란 쭉 놓고 뭐 내 아이를 하나 병원 가서 죽였는데 아마 야 이거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가 세워져 있고 북한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건 죽건 살건 뭐 그 누구도 신경도 안 쓴단 말이.
야엘 씨는 북한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시골의 언니에게 힘내라는 형식적인 인사보단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북한이 그렇게 힘들데 언니는 어떻게 나 살고 있는지 나는 여기 와서 언젠가는 언니네를 만날 날이 있다고 기대하며 그리고 또 언니가 언젠가는 여기 와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언니네 가서 또 북한 사람들 생각하며 여기서 살고 있어. 근데 여기 모든 곳은 모든 게 다 새롭고 우리가 살던 북한에는 악몽이라고 봤으면 좋겠는지 지나간 내 40평생이 악몽 속에서 뭐 천국에 올라온 기분? 그래서 조금만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앞날도 보이고.
야엘 씨는 할 수만 있다면 동네 사람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도 되어서 부지런히 제 육신을 놀려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탈출한 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방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갈렙 씨는 북한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냈던 새해 명절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코리안 벨가든이라고 여기 지역의 한인들이 더 기부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쁜 동원을 걷고 있는데 이런 것 땅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고국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멀리 살고는 있지만 항상 고향에 대한 생각을 쫓아버릴 수가 없는데 옛날에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놀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서 현재 상황이 힘든 것보다는 이제 희망이 없을 때가 더 절망적이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면은 언젠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북한에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탈출한 뒤 미국에서 갈렙 씨와 결혼해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대학 공부도 병행 중인 그레이스 씨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저희 오빠,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 소망을 가지고 살기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 목숨을 잘 간수해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꼭 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고 또 누군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라는 생각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2023년을 잘 살아보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탈북 난민 1호로 입국한 뒤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 가정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사는 데보라 씨는 최근 김정은이 쏘는 많은 미사일과 노예처럼 사는 주민들의 모습이 교차해 화가 나고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씁쓸하죠. 그냥 예. 근데 씁쓸한데 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기들이 불안정하면은 계속 그렇게 막 최후에 막 발악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할수록 자기들 빠질 함정을 더 만들어 놓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보라 씨는 자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를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꼭 빛을 보리라. 꼭 저희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소망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래도 살아갈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본인들 자신들끼리 하려고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변화가 나서 그 땅이 열릴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2009년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두현 씨는 북한의 사정을 잘 알기에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매일 통화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 사정을 잘 아니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은 한 어떤 대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더 악독하게 지금 그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정권이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가지기가 너무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에서 지방 간부를 지낸 뒤 가족을 모두 미국에 정착시킨 아브라함 씨도 독재 세습 정권이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러워 새해 인사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5000년 유구한 역사에 어떻게 그런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에서 부끄러운 가장 이 지구 행성 후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프네요. 새해 보내면서. 예. 빨리 북한에서도 그 독재자를 몰아내고 국민이 좀 주인된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좀 새해는 분발해서 그 독재 세습 정권을 언제까지 그걸 허용해야 되나요, 우리.
미국 내 탈북민들은 또 북한 주민들이 새해엔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해 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현 씨는 쌀과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아는 정보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해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행 가도 정부에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왜 가는지, 언제, 누구에게 가는지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이상하구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세뇌되어 왔는데 이게 자유가 아니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외부 정보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그래서 북한 주민이든 노동당 간부든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김정은 정권의 피해자예요. 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깨우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117대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처리해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과 결의안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 새 회기에 재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7대 미 의회 회기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9건입니다. 이 중 상하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안과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상봉 결의안과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회벽 건립 기념결의안 등 전체의 31%가량인 6건만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원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은 추진 2년 만에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70%에 가까운 나머지 한반도 안건은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미처리 안건은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 법안, 상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등 13건입니다. 117대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22년 연말 막바지 상원 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에 붙여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상원의 대북정책감독법안도 회기 말 소관상임인 외교위원회 안건을 올려져 관심이 쏠렸지만 일부 의원의 표결 보류 요청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민주공화 주류 의원들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해 소관상임인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대북 인도지원 개선법안도 주류 세력을 포함한 의회 내 관심을 전혀 끌어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117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안건수와 처리 비율은 모두 116대 회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2019년에서 2020년 116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입니다. 117대 의회 대비 60% 이상 많은 겁니다. 또한 116대 의회에서 의결된 한반도 안건수도 11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117대 의회 대비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117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한반도 안건 중 대부분은 새해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118대 회기에도 재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상 적합하지 않거나 의회 내 동력을 상실한 안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원의 미한동맹 지지결의안은 지난 2021년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발의했던 안건이고, 하원의 북한 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금지 법안은 의회 내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안건입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은 연장이 시급한 만큼 새 회기에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한반도 평화법안을 주도한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등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한국이 지난달 28일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앤우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규범과 보편적 가치로 형성된 영내 질서를 강화하고 영내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무력 사용에 반대하기 위해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전략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간 상관관계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며 타이완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영내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타이완과 한국은 모두 인도태평양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무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양국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 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타이완은 모든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강압에 저항하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전략, 즉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를 앞세워 미국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또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그리고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함을 재확인한다는 입장도 담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올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경제난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분야별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2023년에도 고강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미국은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지난 12월 밝혔습니다. 12월 18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두 차례 로켓을 발사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고각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정상각도로 발사해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4월께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네, 북한 우주개발국이 지금 4월에는 1호기를 띄워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1차 위성은 4월 정도에 충분히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6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한 데 이어 5월에는 기폭실험을 하는 등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만류와 핵실험 후과를 우려해 핵실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ICBM 정상각도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위기는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올해 초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22일 중국은 북한 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런 포발적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Let me just add that Chin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is.
그러나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낮습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와 타이완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도 풀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2023년에도 미북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이는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미북 관계는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적 강화 조치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편가르기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북쪽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방 삼각관계가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 한국, 일본의 남방 삼각관계가 형성돼 대립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각종 기념일과 군 관련 행사를 통해 체제 결속과 충성심을 고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북한 당국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정주년 기념일이 여럿 있습니다. 2월 8일은 인민군 창건 75주년이고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 111회 생일 그리고 정권 수립 75주년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있습니다. 북한은 기념일을 전후로 열병식과 인공위성 발사 등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는 12,000명 규모의 병력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정기념이 겹쳐있죠. 인민군 창건일, 정권 수립 기념일,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거다.
김정은 정권은 또 올해 통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함께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기해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띄운 바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 통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6년째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민심이 나쁘고 내부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정성 등 보위기구를 중심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제5차 보위일꾼 대회를 열어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와 사상 단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망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돼 운행되고 있지만 북중 무역이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북중 무역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북중 무역을 정상화하면 수입이 대폭 늘어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 이미 부족한 외화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된 이후 북한의 외화가 중국으로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So imports come pouring in. Same time exports do not go pouring out. The exchange rate shifted.
그렇다고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지 않으면 장마당이 돌지 않고 주민생활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대부분의 공장과 기업소는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11.4%나 감소했습니다. 식량 사정도 나쁩니다. 원래 12월은 식량 가격이 비싼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쌀값은 킬로그램당 6,0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00원 정도 비쌉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 연말을 기해 식량의 사적 유통을 금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입하도록 한 조치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단속과 조치가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앞서 한국농촌진흥청은 북한이 지난해 451만 톤의 곡물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550만 톤이 필요한데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이렇듯 올해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전망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가지 문제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유로 개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이러한 학대에 직면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종교자유법에 따라 미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를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블링컨 장관이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이란에서는 정부 당국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을 살해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9월 16일 젊은 쿠르드족 여성인 마하 아미니가 머리에 쓰는 히잡을 잘못 착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망한 데 이어 14,000여 명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정권이 바하이, 수니파 이슬람교도, 기독교 개종자, 무신론자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에서 주로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족과 여타 소수민족과 종교 집단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된 나머지 국가는 버마와 쿠바,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알제리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베트남을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인한 것을 이유로 특별 감시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알샤바브, 보코하람,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후티족, ISIS 그레이터 사하라, ISIS 서아프리카, 누수라트 알이슬람 왈 무슬림, 탈레반, 바그너 그룹 등 수많은 단체가 특별 관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종교나 신앙의 자유의 상황을 계속 주의 깊게 감시하고 종교적 박해나 차별에 직면한 사람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모든 정부와 접촉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관행을 다루며 이 같은 목록에서 삭제되는 방안과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